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49차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이두 딸도 이번 특새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둘째가 찾아와서 아빠, 내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 갈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네. 예, 2주의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이 된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저의 딸처럼 저는 귀엽지 않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새벽 기도 참여하실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동안 사정이 있으셔서 너무 참여하고 싶으신데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3주 차에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까진 무효야. 월요일부터 시작이야. 네, 잘 참여하시는 분들에겐 무효가 아니지만, 네, 마음은 있으시지만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게 참 힘든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좋더라고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네. 예, 귀한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대상으로,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보다는 약한 13년 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듣고 있는 에스더보다는 약한 3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대로부터는 약 거의 한 100년 정도 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이 식민지 포로들에게 취했던 그 억압 정책보다 훨씬 더 유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점령당한 땅의 사람들이 원한다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란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거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이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돌려보내는데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신 과정이 이 느헤미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더 저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말씀과 조금 더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말씀에는 여러분, 사실은 신약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하나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약에서는 하나의 책으로 간주가 됩니다. 에스라의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전 538년에 있었던 그 고레스 왕때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때 있었던 2차 포로 귀환, 주전 458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라 말씀에는.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에는 3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에스라 말씀에는 약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을 다시 재건해 가시는 과정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단순하게 건축을 해 나가는 과정을 넘어서서 그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이 되면 학계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고 당장이라도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느헤미야처럼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히든카드 느헤미야와 그에게 주셨던 히든타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진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런 시절들이 그때그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기 때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 그래서 내려야 하는데 갈아타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내렸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내리지 못하고 이제 버스 문이 닫힌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한 6살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버스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한동안 멍하게 보다가 울면서 이렇게 버스를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향해서. 근데 버스가 너무 빠르니까 시야에서 사라지고 계속해서 울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머니가 빛과 같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때가 저는 참 많이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은 언제 좀 뭔가 분리돼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진의 한 지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지체인데 이전의 팀이 대학생 팀이어서 이제 특세를 마치면 오후 2시까지 뭐 3시까지 시간이 되면 계속 교제하고 시간을 잘 보냈어요. 대학생들이다 보니 시험이 끝나고 하면. 그런데 이제는 그 직장인들이 많은 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직장인 팀원들이 다 출근을 하고 이렇게 떠나면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한 번씩 저에게 목사님 그때가 조금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사람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남겨두셨죠.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하기 위해 남기신 사람이었다면 스룹바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남기신 사람이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직업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줄을 세우죠? 어떤 일이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매겨지죠. 줄을 이렇게 쭉 세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줄을 세웁니까? 출신 학교에 따라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특세 말씀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를 받는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사람이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모두 빛과 소금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은 알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세우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먼저 간 사람들도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예루살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역만리에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느헤미야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그전에는 가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부르셨을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단서가 없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네, 하가랴의 아들이다. 그리고 1장 11절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다만 역사의 이 연대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바벨론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유대 사람의 후손인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입니다. 조상들이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빠는 부산 사람이지 부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인 걸 아시겠습니까? 말을 너무 사투리를. 네네. 저희 아내는 통영 사람이거든요. 엄마는 통영 사람이지. 나는 서울 사람이지. 저희 큰딸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동생은 울산 사람이지. 제가 울산에서 살아갈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8살밖에 안 되는 애도 이렇게 태어난 도시를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하셨을까? 찾아보고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답일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시는 주체가 어떤 유력하고 똑똑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히든카드였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지만 결국 그 일의 시작과 끝, 그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져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11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왕에게 아뢰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전에 그 이전에 13년 전에 한 번 더 사람들을 2차 귀환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왕의 신하들이 지금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보고서를 보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 성읍이 건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보실까요? 다음 말씀. 그래서 완공되면 다시는 조공도 바치지 않고 관세도 바치지 않고 통행세도 바치지 않으니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답장을 하죠. 공사를 그치게 하여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줘서 다시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벽을 이미 이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이전에 그러한 성벽을 쌓던 시도가 있었는데 이미 그게 무산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대적들 때문에. 성을 쌓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근데 이 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들입니다. 과거의 바벨론 시절에 히스기야나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이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성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 보여줌으로써 왕이시여, 예전에 지금 이들이 성이 온전했을 때 대적을 했는데 이렇게 성을 지금 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쌓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서 있는 거예요. 왕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기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정책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가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함으로 세상의 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경영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전은 건축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근심 어린 표정을 통하여서 왕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저희 둘째가 5살인데 사탕을 좋아합니다. 사탕을 사달라고 할 때 제가 그래 오늘은 그러면 하나씩 사주는 것보다 한 봉지씩 사는 게 조금 싸잖아요. 그래서 한 봉지를 사주면서 오늘은 하나 내지 두 개를 먹어야 돼 라고 꼭 이야기를 일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를 정해진 분량을 먹기 전에는 아주 행복해하면서 먹거든요. 그런데 다 먹으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고 굳은 표정으로 항상 그랬거든요.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지 예상이 되시죠?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절대 애교를 부리거나 웃지 않습니다. 늘 아주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먹고 싶어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런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면서 하나 더 먹어. 엄마가 뒤에서 노려보지만 하나 더 먹어 하고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느헤미야의 수심을 봤어요. 근심 어린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술을 잘못 마셔서 독살당하거나 또는 잘못된 술을 마셔서 건강이 해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보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니 표정이 다른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제가 공익을 나왔는데 군대 이야기하는 게 좀 날마다 민망한데요. 그 군대에서 고참 앞에서 후임병이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뭐 표정이 좀 굳고 그랬는데 고참이 하필이면 후임병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이 자식 빠져가지고 내 얘기 듣는 거야. 표정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하겠죠. 그처럼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이 지금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었어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물며 그 군대의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아, 내 걱정돼. 왕이 기분이 좋으면 아, 야, 너 진짜 걱정된다. 무슨 일 있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야, 너 무슨 일 있어? 표정 왜 그래?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정 때문에. 신하든 왕비든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의복과 얼굴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표정을 한번 가장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부부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하실 만큼 표정이 안 좋진 않으셨어요?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심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궁중의 법도가 지엄한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좋을 때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사실 생명을 지금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성벽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멍 때리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사면초과에 몰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사회생의 기회로 지금 느헤미야의 표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아마도 잘 관리해 왔을 겁니다. 표정을.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웃고 왕 앞에서 잘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잘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물을 때에. 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그래? 얼마나 근데 그가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들킨 건가? 내 감정이 드러난 건가? 큰일이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왜 자기의 표정이 어두웠는지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느헤미야의 원래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조상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하게 왕이시여 우리 동네가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성벽도 다시 지어야 되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실 저의 그 조상들의 고향인 지금 그 예루살렘에 조상들이 지금 묘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문이 무너지고 성읍이 엉망진창이라 제가 좀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조상들이 그런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럴 수 있겠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죠? 그래서 왕이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일이 술술 풀리니까 방심합니까?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잠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중단시킨 사람인데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주려면 자기의 정책 말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5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성을 건축하게 하십시오. 6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언제 갔다가 올 거야?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 아무리 왕이라도 단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4절에서 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여러분 기록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경영하고 계심을 지금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냥 마음을 바꿔서 딱 기분이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이 느헤미야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인지 그의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성공한 신하로서 안정적인 자기의 상황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황폐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 앞에 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 아내가 운전을 봄에 이제 면허를 땄거든요. 봄에 면허를 땄어요. 초보입니다. 아주 초보입니다. 사고도 조금씩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운전하는 것이 제가 걱정되고 차가 망가지게 신경 쓰여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한다면,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이 차가 존재하는 목적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도 안정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삶의 익숙함과 시대의 가치인 성공과 안정감을 내려놓고 때론 뒤로 해야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성공과 안정을 느헤미야는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죠. 아, 이 사람들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과 떨어져 있을 때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 것에 대한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 기간까지 성벽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7절부터 여러분 9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왕에게 요청합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려주셔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주시고, 왕의 산림감독 8절을 보시면 아삽에게 조서를 보내셔서 제목, 나무를 저에게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8절 말미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이 허락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시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당시 정세는요, 이집트로부터 지금 분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당시 적대하면서 전쟁을 계속 벌였던 그리스로부터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와 그리스의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의 주요한 통로의 길목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왕의 입장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이집트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중간 통로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잘못 이해하면 왕이 변덕을 부려서 아, 내가 짓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 다시 짓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의 정세들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읽었던 들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누리는 시간은 정말 유한하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전도서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아둥바둥 아둥바둥 뭔가를 누리려고 해도 그것에 너희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주어진 시간을 옳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전도서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시고 그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한치 앞의 상황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그 강한 손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때를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히든 타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히든 타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히든 타임이 얼마간의 시간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네, 1장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은 년입니다. 그런데 니산 월, 월이 바뀌어 있어요. 이 사이의 간극은 4개월입니다. 그는 때를 언제 이룰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처음 기도합니까? 1장 말씀에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읍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울며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깁니다.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 끝을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죠.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수 있는 그 길을 지킬 군대를 붙이십니다. 군대가 함께할 때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멋졌을까요? 강서편의 총독들은 이 일들을 마땅치 않아 하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호할 자들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붙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어요. 이 4개월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히든카드였던 것이, 히든타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게 하십니까? 느끼게 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선교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섬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군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히든타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철과 철이 더 날카로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더욱더 날카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함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회복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 땅을 살아가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주저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데 그 상황과 형편이 감당되지 않으니까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적인 상황과 세상의 성공과 매이게 하는 세상의 속임을 깨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